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돈 세탁을 도운 싱가포르 회사와 이 회사의 운영자 등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실은 어제 싱가포르 국적자 한 명과 회사 두 곳, 선박 두 척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타니벤과 그가 주주로 있는 무역회사 위총 주식회사가 올랐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타니벤이 적어도 2011년부터 지난 몇 년간 또 다른 인물과 함께 북한과 수백만 달러 어치의 상품 계약을 맺어왔고 금융제재 위반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현찰을 북한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 법무부는 타니뱅의 이 같은 혐의 내용을 공개한 뒤 미 연방수사국을 통해 지명수배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각각 전방 지역에 위치한 감시초소 GP-11개를 시범적으로 다음 달 말까지 완전히 파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한은 오늘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 장성급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올해 말까지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한 남북 각각 11개 GP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완전 파괴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12월 중 상호 검증을 통해 모든 철수 조치를 완료하고 시범 철수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시키기 위한 실무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은 아베 총리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 만찬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국제적으로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이때에 양국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방향으로 진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총리로는 2011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사흘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리 커창 총리와 만나 양국 관계 개선 방안과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3.5%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3.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4.2%로 집계된 2분기보다는 0.7%포인트 하락했지만 올해 2분기와 3분기 연속 성장률은 지난 2014년 이후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전망치 3.3%보다는 높게 나온 겁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가계 지출은 2014년 이후 최고치인 4%를 기록했지만 기업 투자는 최근 약 2년 동안 가장 낮은 0.8% 성장 하는데 그쳤습니다. 미 언론은 다음 달 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번에 발표된 GDP 보고서는 다음 주에 공개되는 10월 실업률 통계와 함께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오늘 민주당의 코리 부커 상원의원과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 앞으로 보내진 수상한 우편물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최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 정치계 주요 인사 등의 발송이 시도된 폭발물 우편물은 모두 12개로 늘었습니다. FBI에 따르면 부커 상원의원 앞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동남부 플로리다주에서 발견됐고 클래퍼 전 국장의 주소로 된 우편물은 뉴욕 맨하튼의 우편물 센터에서 수거됐습니다. FBI는 이들 우편물이 앞서 발견된 폭발 장치가 든 우편물과 비슷한 유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요원에 의해 살해된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의 시신 행방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촉구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늘 집권 여당 정의개발당 행사에 참석해 카쇼기가 살해된 것은 분명한데 그의 시신은 어디에 있느냐며 우리는 시신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우디 당국에 체포된 요원 18명 중에 살해범이 있을 것이라면서 터키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정보와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에 따르면 오는 28일 사우디 검찰총장이 이스탄불을 방문해 터키 검찰총장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훈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의 금융망을 이용해 북한과 수백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한 혐의로 싱가포르 회사와 선박, 개인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 쪽으로 돌아선 뒤 오히려 더 많은 대북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두 건의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역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싱가포르 회사와 선박, 개인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싱가포르 국적자를 지명 수배했습니다. 미국의 금융망을 이용해서 북한과 수백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한 혐의입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5일 싱가포르 국적자 한 명과 회사 두 곳, 선박 두 척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탄 위벤과 그가 주주로 있는 무역회사 위총 주식회사가 올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탄 위뱅이 적어도 2011년부터 지난 몇 년간 또 다른 인물과 함께 북한과 수백만 달러어치의 상품 계약을 맺어왔다며 이를 위해 대금 지불 대상을 모호하게 만들고 관련 조사를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거래를 분산하는 방식을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탄 위뱅 등이 금융 제재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고 지적하면서 계좌 이체가 거절됐을 당시 현찰을 북한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에 현찰을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탄 위뱅의 이 같은 혐의 내용을 공개한 뒤 미 연방수사국을 통해 지명수배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명수배 전단지에는 탄 위뱅의 생년월일과 신체적 특징과 함께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등의 정보가 담겼습니다. 이날 제재된 또 다른 회사는 위총 주식회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WT 마린 주식회사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WT 마린 주식회사가 북한 정권의 불법 경제활동에 연루되거나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 JW 주얼호와 나이맥스 스타호를 운영했다고 지목했습니다. 이들 두 선박 역시 이날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탄 위방이 위총과 WT 마린 주식회사에서 활동한 건 북한의 금융 조력자들이 종종 여러 회사를 설립하고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회사들은 주소와 전화번호, 직원들이 동일하며 유사한 사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븐 무느신 미 재무장관은 탄 위뱅과 그의 공모자들이 북한을 대신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 돈 세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했다며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 전 세계 기업인들은 이런 유형의 모략에 높은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이러한 기만적인 관행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에 깊이 전념하고 있고 재무부도 그때까지 제재를 계속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북한에 대한 금융주의보를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이 주의보를 통해 북한의 금융대리인과 유령회사, 위장회사, 무역회사, 금융기관 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한편 북한과 관련한 미 재무부의 독자 제재는 올해 들어 9번째고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6번째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일에는 몽골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리성은 경제상무 참사와 터키 국적자 등이 무기와 사치품을 거래한 혐의 등으로 미 재무부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 쪽으로 돌아선 뒤 오히려 더 많은 독자적 대북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북 정상회담 이후 제재가 늘었는데 주로 북한의 해상 활동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한 횟수는 모두 9차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집중됐던 지난해 8차례 단행된 제재 횟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제재 대상도 기관과 개인 등 117건에 달해 모두 124건을 기록했던 지난해 수준에도 근접했습니다. 1, 2월에는 각각 한 차례와 두 차례 제재가 발표된 뒤 남북 미북 정상회담으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던 3월부터 7월 사이에는 한동안 주춤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석 달간 6차례로 횟수가 많이 늘어난 게 눈에 띕니다. 특히 올해는 북한의 해상활동을 겨냥한 제재가 많았습니다. 실례로 미 정부는 올해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국적 등의 선박 40여 척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더불어 운송회사와 해외 항구에서 항만 서비스를 대행하는 회사 등 30여 곳도 제재 명단에 올려 해상활동에 대한 미국의 단속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선박 간 환적 방식을 통해 북한과 석탄과 석유 등을 거래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독자 제재에 올린 선박들은 이후 유엔 안보리 논의를 거쳐 국제사회 제재 대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온 점도 주목됩니다. 또 해외 기업과 국적자들이 대거 제재에 오른 것도 특징입니다. 지난해 6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며 처음으로 중국을 직접 겨냥했던 미국이 올해는 러시아 은행까지 제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독자 제재가 잇따라 발표됐던 지난 8월에는 세 차례 모두 러시아 기관과 개인이 제재 명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불법 금융거래를 한 아프리카 라트비아 은행, 파나마 선적, 싱가포르 무역회사 등 국적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북한의 주요 기관들은 미 독자 제재를 다소 비껴갔습니다. 지난해에는 인민군과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등 북한의 헌법기관이 대거 독자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1월 북한의 원유산업성이 제재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부나 군부에 협력하는 산하기관들이 제재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북한과 관련해 이루어진 미 독자 제재는 모두 470여 건,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40여 건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겁니다.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비핵화 전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제재에 대해선 단호합니다. 하지만 유엔 제재와 달리 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독자 제재가 그만큼 쉽게 해제될지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립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올해 5월 VOA에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해제 여건이 절대 간단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6년 발효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이 발효된 이후 발동된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는 북한이 특정 조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VOA에 한번 풀면 다시 되살리기 어려운 유엔 안보리 제재와 달리 독자 제재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행동에 무언가 유인책을 제공하려 할 때 미국의 독자 제재 완화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미 독자 제재의 주요 표적이 되는 중국과 러시아는 외국법에 따라 자국민을 제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추진 등 남북 경제 협력 가능성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특정 분야 제품 관련 제재를 또다시 언급하면서 북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을 도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남북 경협 가능성과 관련해 특정 분야 제재를 재차 거론하며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한국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150여 명의 방북이 추진되는 데 대한 미국의 시각을 묻는 VOA의 질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을 돕기 위한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다며 이는 남북관계 진전은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프로그램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일본은 북한의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VOA에 남북 철도 협력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평양행에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하는 등 최근 남북 경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잇따라 유엔 안보리의 특정 분야 제재를 거론하며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공단 폐쇄 결정을 거듭 옹호해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8월 31일 VOA에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가 개성공단 폐쇄의 배경임을 상기시켰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결의안 두 건이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삼가고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 행동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군축과 국제 안보를 담당하는 제1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독일과 호주, 일본 등 35개국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과 관련해 올해 세 차례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지난 6월 12일 열린 미북 정상회담을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긍정적인 조치로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국과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거듭된 북한의 불법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지역과 세계 평화 안보에 전례 없는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그 같은 행동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된다며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 단호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조치로서 어떤 추가 핵실험도 삼가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들을 준수하고 북핵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기준 등 핵확산 금지조약의 전면 이행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영국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66개국이 공동 제안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은 북한이 2006년 이후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위반하며 진행한 6차례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핵실험 금지 등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전면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6자회담 등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등 그 같은 목적을 위한 모든 노력과 대화를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는 다음 달 초에 이 결의안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사망한 오토원 별 씨에게 물리력이 가해졌을 것이라는 의료진의 소견이 최근 법원에 제출되면서 실제 고문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미국인 억류자들에게 고문과 폭력 등을 행사한 전력이 있지만 최근 억류자들은 그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오토 원비어 사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68년 미 해군 정찰함 푸에블로호의 승조원들에게 가해진 고문입니다. 당시 승조원 중 일부는 약 11개월간의 억류 기간 동안 북한군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고 허위 자백을 강요받으면서 폭력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미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원비어 부모의 입장을 부연하기 위해 지난 10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북한은 미국인 억류자들에게 폭력을 행한 전력이 있다며 푸에블로호 승조원의 경험담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 군인들은 미 승조원들에게 태권도를 하듯 때리거나 빗자루 막대, 벨트 버클, 의자 등을 이용해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중 한 승조원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의자를 높이 들거나 막대기를 무릎 뒤에 꼽은 채 웅크리는 고문이 가장 힘들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승조원은 팔이 묶인 상태에서 복부를 가격당하고 어깨와 팔을 발로 차이는 폭력 행위를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는 아울러 1965년 북한으로 넘어간 미군 병사 찰스 젠킨스 역시 당시 한방에서 감금 생활을 했던 제임스 드레스녹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아 손상을 입었던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젠킨스는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북한이 드레스녹에게 자신을 폭행하도록 시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인에 대한 북한의 고문 사례는 최근 들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약 2년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케네스 베시도 2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 고문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한다든지 집에 갈 수 없다, 뭐 또 여기 온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언제 불안감에 휩싸이는 상황에 처했고 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폭력을 당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4년 약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던 또 다른 억류자 제프리 파월도 25일 BOA에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At one point, the head interviewer at that time said that he didn't believe I was forthcoming as I should have been with my answers and
그러나 북한 측 조사관이 자신으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면 억류 장소가 당시 호텔에서 훨씬 더 열악한 곳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인들은 하나같이 고문을 받지 않았다면서도 북한의 살해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에는 동의했습니다. 지난 2009년 불법으로 북한 국경을 넘었다 억류된 미국인 기자 로라 링 역시 하루하루 신문을 받아야 했고 심리적으로 협박을 받는 등 블랙홀에 빠진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원비어에게 고문이 가해졌는지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고문이라는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앞서 원비어가 북한으로 떠나기 전부터 그를 진료했던 치과 의사들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소견서를 통해 원비어의 RNA 두 개의 위치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아에 충격이 가해졌다는 견해를 덧붙여 원비어가 북한에 있을 당시 어떤 물리적인 힘에 노출됐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의 입에서도 원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국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 정권이 오토 원비어를 고문했고 결국 이 젊은 청년을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And tortured Otto Warmbier ultimately leading to that fine young man's death.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역시 지난 18일 뉴욕에서 개최된 한 행사에서 미국인 학생 오토 원비어가 고문으로 사망했으며 그것은 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밖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미 의원들도 공공연하게 원비어의 사망 원인을 고문으로 지목하면서 북한 정권을 비판해왔습니다. 북한 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원비어의 부모도 아들이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을 소장에 담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와 상반된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미 잡지인 GQ 매거진은 지난 8월호 기사에서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원비어에 대한 검진 결과를 살펴봤을 때 그가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원비어가 자살을 기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원비어의 송환 협상을 이끌었던 조셉 윤 당시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북한 의사들이 원비어가 재판을 받은 후 24시간 안에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미 정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원비어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미 정부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원비어가 식중독의 일종인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된 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뒤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원비어에 귀환 후 검사를 진행한 신시내티 대학 메디컬 센터의 데니얼 켄터 박사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원비어에겐 보툴리누스균 중독 환자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의 많은 젊은이는 북한에 대해서 남북한 정상의 말보다 행동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신뢰하길 원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기성세대와 달리 통일보다 개인의 행복 여부를 중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학생 김동우 씨는 최근 열린 남북산림협력회담 보도를 보고 상당히 불쾌했다고 말합니다. 북한의 산림을 한국이 지원하기 위해 열린 회담인데 북한 측 대표가 오히려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는 걸 보고 적반하장이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좀 이제 적반하장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게 좀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고요. 저희가 일단 도와주는 거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입장인데 네. 물론 이렇게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도 이렇게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대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우주 연구 활동을 하는 청년 장모 씨는 지난 평창 겨울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강행한 한국 정부를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공정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이제는 절대적으로 뭔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자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쳤던 대통령이 약간 북한 사람이 먼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꼈고 일단 똑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준비한 선수들인데 젊은 선수들인데 왜 그 기회가 갑자기 박탈이 되는지 그런 거에 있어서 무조건 남북 단일팀이기 때문에 라는 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죠. 옛날이랑은 달리 뭐 옛날에는 그렇게 되면은 되게 막 환영하고 그랬던 분위기라고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다른 한국 젊은이들의 대북 시각이 요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 결과 20,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북한 정권이나 통일에 관해 다른 세대와 상당히 다른 견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때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선 20, 30대 젊은이들의 82%가 남북 단일팀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뒤 실시된 SBS 방송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인 10명 가운데 8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20대 지지율은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20대의 63%는 북한의 비핵화에 부정적, 59%는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 전에 종전선언을 먼저 해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이달 초에 발표한 연례 통일의식 조사에서도 20대 젊은이는 30에서 50대에 비해서 북한 정권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을 가깝게 느낀다는 답변은 10년 전 46%에서 75%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홍양호 국민대학교 한반도 미래연구원장은 실제로 젊은이들의 시각이 보수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되게 오히려 젊은 세대가 더 보수적이 되어버렸어요. 예. 북에 대해서 특히 자기의 형인 김정남을 독살한 걸 보고 정말로 야비하고 비인권적인 이런 그런 이미지가 되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 자기의 동포들을 직접 이렇게 포탄을 날려 죽을 수 있다 이걸 보고 되게 엔티적인 생각이 많이 작용했어요. 그런 것도 작용했을 겁니다.
군대 제대 후 복학한 대학생 김동우 씨는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당한 사람들이 저희 이제 또래 친구들이고 그렇게 되니까 다들 20대들이고 저희 세대에서는 아무래도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렇게 급변하게 이렇게 평화적인 무드로 흘러가는데 언제 저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태도를 바꿔서 이런 도발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끊임없이 그런 거를 또 군대에서 이렇게 강요를 하고 가르치고 그런 상황에서 예, 저희에게 이렇게 통일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신뢰하지 않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기성세대와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자동차 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조민균 씨입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스스로가 좀 더 알고 뭔가 스스로를 좀 더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부가 막연히 하는 말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정보가 명확한지 그리고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향도 큰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정부 하는 말을 이제 무조건 신뢰한다기보다는 비판적인 이런 측면도 가져가지 않나. 요즘 젊은 친구들은
탈북민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들의 연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단체 나우의 이영석 실장은 많은 20대 젊은이는 이념보다 사실관계를 더 중시한다고 설명합니다.
요즘 이제 젊은 20대 애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궁금해하고 필요한 것들을 뭐 생각하기보다는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그 고퀄리티의 자료들을 찾아보는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어른들이 이건 좋다 나쁘다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들어본 다음에 찾으면서 생각을 하는 그런 특성들이 조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대북 정책에 대해서 또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봐요. 그래서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바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젊은 친구들, 특히 대학생을 중심으로 많은 친구들하고 북한이나 북한 인권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말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통일에 대해서도 기성세대보다 상당히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원 장모 씨는 같은 민족이란 구호도 젊은이들에겐 잘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옛날이랑은 달리 시간이 갈수록 북한이 진짜 우리 민족이고 진짜 통일해야만 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당위성을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약간 이산가족 상봉할 때는 그래 통일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거 말고는 워낙 분단되었을 때 잘 지내왔던 사이가 아니고 그리고 워낙 북한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실망스럽고 그러니까 한민족이라기에는 멀리하고 싶은 그러니까 약간 중국과 더 비슷해졌잖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이질감.
최근 비무장지대 걷기 통일 행사에 참여했던 김물길 씨도 통일에 대해 두려움이 앞선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일 당장 통일된다? 그럼 저는 두려움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사이에서 있는 애매한 마음 그래서 당장 통일되면 좋겠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통일된 후회를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항상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섞이는 과정은 항상 고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뜻밖의 기쁨도 있겠지만 사실 조금 고통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완전히 얼굴에서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진짜 준비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저에 대한 이제 준비성에 대한 그런 저의 마음가짐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국민대학교 학생 동아리인 통일 노마드를 이끌고 있는 유현영 씨는 많은 친구들이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되냐? 이미 이게 통일이 되는데 많은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그거를 왜 굳이 거쳐야 하며 또 근데 북한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왜 손해를 봐야 되냐? 그리고 합쳐지게 되면 북한 청년들이 겪게 될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런 요인들 그리고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너무 힘든데 이거를 처리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취직난도 힘들고 내 삶도 이미 힘든데 이건 완전히 통일이란 거는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 삶도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연구원 장 씨는 정부가 통일 효과의 청사진을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맹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후퇴하지 않고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뭔지 정확히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았고 그리고 인프라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북한 노동력을 쓸 확률이 크고 그런 경우에는 그게 우리나라의 고용 창출로 연결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고 우리나라 자체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그런 인프라적인 것에 투자해서 개발을 한다는 거는 정확히 이런 계획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젊은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영석 실장은 많은 젊은이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지지하면서도 조심스러워한다고 지적합니다.
대북 정책은 거의 대부분 지지한다. 그런데 뭐 평화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핵화라는 단어에 대해 초점을 두더라고요.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이런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되게 지지하는데 이유는 뭐냐. 자기가 군대를 가야 하거나 아니면 이 핵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삶에 영향을 줄 거고 위험이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죠. 이 무서움을 없애는데 되게 지지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대북 정책을 시작한다, 뭐 철로를 만든다 이런 거는 자기들도 그렇게 반신반의 하는 거예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비핵화,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걸 없애는 거에 지지를 하는 거지. 그 위에 모든 걸 다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니고.
평화와 비핵화를 지지하면서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휴전선에서 초소를 없애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선 많은 젊은이가 우려한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김병노 교수는 앞서 VOA에 지난 10년의 보수 정권이 조직적으로 시행한 여러 정책 때문에 젊은이들이 적지 않은 보수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러 진보학자들도 북한을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한 과거 정권이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연구원 장씨 등 여러 젊은이들은 하지만 그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어느 시대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교과서로 우리가 공부하나 인터넷이 널렸는데 그리고 다 외국 못 나가나 외국 나가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따다닥 나오고 위키피디아에도 나오고 객관적인 팩트가 있는데 지금 무슨 교과서로 뭐 그거 적는다고 그것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갑자기 막 혈압이 오르네. 구글에 치면 나오는 걸 그냥 코리안 히스토리 하면 되잖아요. 그 누가 뭐 사진 자료 있고 팩트 있고 다 그러는데 무슨 뭐 교과서만 보고 누가 역사를 교육해. 옛날 시대도 아니고 인터넷도 안 되는 아니 지금 북한도 아니고.
결국 한국의 많은 젊은이는 개인의 행복과 안전을 더 중시하고 이념의 틀에 얽매이기보다 진실이 무엇인지에 더 관심을 보인다는 겁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보다 행동을 통해 그를 신뢰하겠다는 접근. 정부의 발표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구체적인지를 확인하며 지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지적입니다. 다시 홍양호 전 차관입니다.
나라의 큰 이런 그 큰 이런 비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 인생 진로에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취직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통일 문제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일을 반대한다 뭐 이런 것 뜻이 아니고 관심 자체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가 대학 졸업해서 취직하느냐 이것이 자기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라.
홍 전 차관은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여러 기회를 활용해 통일의 중요성과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면 생각이 달라진다며 거기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를 통해서 계속 하다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는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통일이나 남북이라는 것이 당신들 인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생각이 좀 많이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이 30대, 40대, 50대, 60대 사고방식이 다르다. 거기서부터 네. 찾아야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관계 진전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는 28일 대선 결선을 앞두고 있는 브라질에서 극우 후보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후보 간의 격차가 다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남부 국경에 병력 파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부터 보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중국을 오래간만에 방문을 하는 거네요.
네, 일본 총리로서는 7년 만입니다. 뭐 아베 총리로서도 지난 2012년에 두 번째 총리 자리에 오른 뒤 첫 중국을 공식으로 방문하는 게 되는데요.
예.
미국과 중국이 지금 첨예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터여서 이번 아베 총리의 중국 방문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났습니까?
네, 26일 오후에 만났는데요. 시 중국 주석은 이 자리에서 양국의 협력 관계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국제 정세가 변해감에 따라 중국과 일본이 더 많이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런 급속한 변화는 중국과 일본이 더욱 깊은 협력 관계로 나아갈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베 총리는 어떻게 화답을 했을까요?
네, 아베 총리도 자신의 방문이 양국 관계가 경쟁에서 협력으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양국은 이웃이자 동반자로서 결코 서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두 나라가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길 바라고 있고 그게 또 국제사회가 두 나라 일본과 중국에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일 양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요?
네, 두 나라는 뭐 가까운 이웃국이면서도 일본의 침략 등으로 역사적으로 오랜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일본이 2000년 이상 서로 교류해왔고 서로 배우고 발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랜 역사 속에 개탄스러운 시간들도 있었다면서 중국인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일본과 중국, 중국과 일본은 지금 영유권 갈등도 빚고 있죠?
네, 이 동중국해에 있는 쉔카쿠 열도 중국에서는 다오위 다오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네네. 이곳을 놓고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쉔카쿠 열도는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에 일본 정부가 일본인 소유주로부터 섬의 일부를 구매하면서 이 문제가 크게 불거졌고요.
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 일로로 치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어떻게 눈에 띄는 성과는 있습니까?
네, 이 아베 총리가 시 주석을 만나기 전에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했고요. 또 이후 두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두 총리는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리커창 총리는 지난 5월에 이 중국 총리로서는 8년 만에 또 처음 일본을 방문했었는데요. 리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일본을 방문한 지 6달도 안 돼서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다며 이는 두 나라 국민이 두 나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경제 사절단도 데리고 갔죠?
네, 맞습니다.
예, 규모가 대단하다고 하던데 경제 부문의 협력 얘기도 나왔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이 아베 총리의 이번 방중에는 500명이 넘는 재계 인사들이 수행해서
예.
양측 간에 대규모 경제 협력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나왔는데요. 리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 기업이 2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양국 간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는데요. 리커창 총리는 또 중국의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 사업에 일본의 참여를 환영하면서 두 나라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광범위한 분야, 또 어떤 부분의 협력일까요?
네, 먼저 이 양국의 중앙은행이 3년 기한으로 이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 통화 스와프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두 나라가 자국의 통화를 스와프, 그러니까 교환하는 건데요.
그렇죠.
국가의 외화 보유액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큽니다. 사실 중국과 일본은 지난 2002년에 이 3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쉔카쿠 열도 분쟁으로 두 나라 관계가 악화하면서 2013년에 협정이 종료된 뒤 다시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 10배 규모로 다시 체결한 겁니다.
네. 자, 아베 총리가 이번에 중국 지도부에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네요.
네, 이 아베 총리가 이번에 리커창 총리,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동했는데요.
네.
이로써 중국의 권력 서열 1위부터 3위까지를 모두 만난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는 중국이 최고의 의전을 제공했다는 의미라면서 미국의 압박에 맞서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인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중국의 치밀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 소식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율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일요일입니다. 오늘 28일에 브라질 전역에서 대선 결선 투표가 실시되는데요. 당초 이 지난 7일 실시된 대선에서 이 극우파인 자이루 보우소나루 사회자유당 후보가 46%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는데요.
네.
하지만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해서 이번에 다시 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 겁니다.
예. 상대 후보는 누굽니까?
네, 페르난두 아다지 노동자당 후보입니다. 이 브라질 좌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이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예.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30%도 채 못 되는 표를 얻었었습니다.
네, 지금 두 후보의 마음이 어떨까요? 현재 네. 여론은 또 어떻습니까?
네, 25일 브라질 여론조사 업체 다티아 폴라가 실시한 결과를 보면요. 이 보우소나루 후보가 56%로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다지 후보는 44%에 그쳐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뭐 10% 이상 나고 있는데요. 10%포인트 이상. 하지만 일주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해보면 보소나르 후보는 59%였는데 3%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아다지 후보는 3%포인트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격차는 조금 좁혀지긴 했는데 그래도 보소나르 후보가 월등히 앞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문가들은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보소나루 후보의 승리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에 힘입어서 아다지 후보가 막판에 대역전극을 벌일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뭐 이제 한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건데 네. 역전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이 보소나루 후보는 최근 소셜 네트워크, 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여론 조작 의혹, 그리고 또 아들의 사법부 위협 발언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네. 이 때문에 뭐 보소나루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다지 후보 측은 지난 대선에서 3위를 한 후보의 지지층을 끌어들인다면 그래도 좀 승산이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이 보소나루 후보가 당선이 되면 군사 독재가 재현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하고 있다고요.
네, 이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이 군사 독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30% 넘는 응답자가 매우 크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 가량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군사 독재 가능성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 보소나루 후보가 군 장교 출신이고 러닝 후보, 러닝 메이트,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도 군 장성 출신인데 특히 보소나루 후보는 과거 브라질을 지배했던 군사 정권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있고
네.
또 치안을 위한 총기 규제 완화 등도 주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일 함께 치러진 연방의원 선거에서 군 경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중미 온두라스에서 출발한 캐러밴 행렬이 지금 점점 미국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국경에 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 VOA를 비롯해서 몇몇 미국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미국 국방부가 국경을 관리하는 연방 국토안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남북 국경에 병력을 보내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캐러밴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 캐러밴이라고 하면은 이 미국 국경에 와서 국경을 몰래 넘거나 이곳에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오고 있는 사람들의 행렬을 말하는데요. 중미에 있는 나라 온두라스에서 출발한 캐러밴이 멕시코로 들어가서 현재 미국 남부 국경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나 미국까지 접근을 한 겁니까?
네, 현재 미국 남부 국경에서 대략 1,600km 정도 떨어진 거리까지 왔다고 합니다.
예.
뭐 현재 캐러밴의 규모는 4,000명에서 5,000명 사이라고 하는데요. 뭐 한때 7,0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그새
네.
많이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또 미국 국경에 도달할 시점에는 만 명 이상으로 또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에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막겠다 이런 얘기군요.
네, 뭐 정확하게는 군이 남부 국경에서 국경 경비대를 돕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이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를 직접 체포하거나 법을 집행하지는 않는데요.
네.
왜냐하면 현행 미국 법은 군이 지원하는 업무 외에는 미국 안에서 사법 행위, 그러니까 직접 법을 집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행렬 뭐 5천 명, 뭐 많게는 만 명도 된다면 파견할 군대도 굉장히 많겠는데요.
네, 국토안보부가 병력 파견을 요청할 때 뭐 정확한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 뉴욕 타임즈 신문 등은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병력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군 병력이 남북 국경 쪽으로 파견됐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그렇긴 한데요. 일반 군이 아니라 주 방위군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지난 4월 1일에 약 2천 명 규모의 주 방위군이 투입돼 있죠. 그런데 이 국경에 배치된 주 방위군도 현재 이 국경 경비대를 지원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군을 남북 국경에 보내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바가 있고요.
네, 25일에도 인터넷 트위터에 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군 병력을 보내 캐러밴을 막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러밴을 국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권단체라든지 뭐 친이민단체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런 정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인권단체인 Human Rights First 측은 캐러밴의 접근은 국가 위기가 아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증오와 두려움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군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26일에 나온 보도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국경을 아예 폐쇄할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미국 언론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서 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민자들이 남북 국경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캐러밴 행렬이 이렇게 국경에 오더라도 사실 그 비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입국 사증이요? 이게 없으면 안 받아들이면 되는데 국경을 이렇게 완전히 닫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데요. 이 미국 법은 비자가 없거나 국경을 몰래 넘다가 잡히더라도 망명을 신청하면 일단 그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명을 신청하면 불법 이민자라도 무조건 돌려보낼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는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국경을 폐쇄하는 게 이것도 가능한 일입니까?
뭐 행정명령이 나온다면 큰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인데요. 또 이런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소송이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역시 법원에서 이 행정명령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트위터에 이 캐러밴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미국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한다면 수백만에 달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정식으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조금 낍니다. 중강, 강계, 희천 등 북부 지역은 구름 많겠고 기온은 5도 정도 내려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5도, 낮 최고 10도, 신의주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11도, 중강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에는 6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대체로 구름 조금 낍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6도, 낮 최고 11도, 사리원 아침에는 5도, 낮 기온 1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3도, 낮 최고 12도, 장전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3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구름 조금 끼겠고 먼 바다는 오전 한때 비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옅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이 1에서 4미터, 서해북부 해상은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10월 26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돈 세탁을 도운 싱가포르 회사와 이 회사의 운영자 등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어제 싱가포르 국적자 한 명과 회사 두 곳, 선박 두 척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탄위벤과 그가 주주로 있는 무역회사 위총 주식회사가 올랐습니다. 해외 자산통제실은 탄위벤이 적어도 2011년부터 지난 몇 년 동안 또 다른 인물과 함께 북한과 수백만 달러어치의 상품 계약을 맺어왔고 금융제재 위반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현찰을 북한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 법무부는 탄위뱅의 이 같은 혐의 내용을 공개한 뒤 미 연방수사국 FBI를 통해 지명수배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각각 전방지역에 위치한 감시초소 GP 11개를 시범적으로 다음 달 말까지 완전히 파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한은 오늘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 장성급 회담을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담은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올해 말까지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한 남북 각각 11개의 GP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완전 파괴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12월 중 상호 검증을 통해 모든 철수 조치를 완료하고 시범 철수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시키기 위한 실무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은 아베 총리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국제적으로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이때에 양국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방향으로 진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총리로는 2011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사흘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리 커창 총리와 만나 양국 관계 개선 방안과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3.5%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3.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4.2%로 집계된 2분기보다 0.7%포인트 하락했지만 올해 2분기와 3분기 연속 성장률은 지난 2014년 이후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가계 지출은 2014년 이후 최고치인 4%를 기록했지만 기업 투자는 최근 약 2년 동안 가장 낮은 0.8%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 언론은 다음 달 초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번에 발표된 GDP 보고서는 다음 주에 공개되는 10월 실업률 통계와 함께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오늘 민주당의 코리 부커 상원의원과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 앞으로 보내진 수상한 우편물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최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포함해 미 정치계 주요 인사 등의 발송이 시도된 폭발물 우편물은 모두 12개로 늘었습니다. FBI에 따르면 부커 상원의원 앞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남동부 플로리다주에서 발견됐고 클래퍼 전 국장의 주소로 된 우편물은 뉴욕 맨해튼의 우편물 센터에서 수거됐습니다. FBI는 이들 우편물이 앞서 발견된 폭발장치가 든 우편물과 비슷한 유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요원에 의해 살해된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의 시신 행방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촉구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늘 집권여당 정의개발당 AP 행사에 참석해 카쇼기가 살해된 것은 분명한데 그의 시신은 어디에 있느냐며 우리는 시신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우디 당국에 체포된 요원 18명 중 살해범이 있을 것이라며 터키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정보와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에 따르면 오는 28일 사우디 검찰총장은 이스탄불을 방문해 터키 검찰총장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